버가모 부패한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는 사탄이 비록 그들을 공격했지만 그들의 사랑이 도리어 핍박으로 인해 더욱 증가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핍박이 그쳤으며 계계가 도리어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밖에서 핍박할 수 없으면 안에서 미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패시킵니다. 핍박과 유혹은 대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쓰는 두 가지 도구입니다. 이 둘은 모두 사탄의 손안에 있으며 그가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실패가 있으면 그는 더욱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대했습니다. 먼저 그분을 강야로 유혹한 그의 계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고 그의 원수인 우리 주님이 크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사탄은 바울도 그와 동역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 했지만 계산대로 되지 않자 그를 감옥 안에 넣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하여도 이러했습니다. 그는 서머나를 핍박했지만 도리어 서머나는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방법을 바꾸어 세상에 속한 올무를 써서 버가모를 가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버가모는 결국 그의 함정에 빠졌고 세상과의 분별을 잃었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서머나 이후의 상황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보셨을 때 핍박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허락하시어 그들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 또한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래지 않아 교회의 부흥능력이 다시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타락하여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화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의 상황은 이 교회의 상황과 참으로 일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사기는 실로 한 권의 봉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고 그들은 그들의 대적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우 기이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번번이 다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상황은 그들에게 부흥이 있기 이전보다 더욱 나빠졌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늘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부흥시키시고 그들로 다시 생명을 얻고 그들의 영적 생명으로 더욱 진보하게 하시며 그들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이러한 부흥의 조류들이 지나간 후 주님의 이름을 짊어진 교회가 예전처럼 뒤로 물러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록 서머나 교회 안에서 에베소의 후퇴를 정지시키셨지만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예표가 요즘 교파의 상황과 부합됨을 연계시켜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의 상황은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한마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후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교파는 바로 각각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심리, 사람의 경향, 사람의 신화, 사람의 신조, 사람의 규칙, 사람의 애호가 모든 교파 조직의 목표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뒤로 던져졌거나 혹은 사람에게 속한 것과 동등하게 놓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에 순복하려 하지 않고 교파가 지키는 질서의 규칙을 사람들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배도하는 시대에 반드시 있게 될 광경임을 알기 때문에 기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를 때 그들은 전체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사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윗은 바로 싸우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싸우실 것이며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은 또 솔로몬과 같이 천년 동안 평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충성할 때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험도 교회를 후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교회는 어떠한 타락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세 글자는 원문에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결혼으로 교회가 지금 그의 나그네 된 성질을 내려놓고 세상과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와 약혼한 동정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에 교회가 결혼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세상과의 결혼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장기적인 세상과의 사랑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못 박아 죽인 세상에 옳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믿는 이가 세상에서 나오고 세상을 반대하는 이치를 지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서문화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만약 성도들에게 고난을 더하지 않게 되었다면 반드시 다음에 두 이유 중 하나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교회로 변했거나 혹은 교회가 세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물질적으로 아주 발달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20세기 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만약 세상이 교회로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득이 교회가 세상과 손잡고 결혼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높은 누각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시집간 결과 교회는 세상에서 높고 고상한 이치를 얻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통스런 십자가를 지고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좋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누각으로 변하여 온 세상 사람들로 우러러 사모하게 하는 것이 어찌 주님의 말씀에 크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누각의 위치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고 종이 상전보다 높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비웃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주님이 얻으신 것이 다만 가시 면류관과 나무 십자가뿐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마구간이 그분의 출생지라면 높은 누각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압니다. 어쨌든 높은 누각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십자가의 정신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높은 누각과 십자가는 서로 병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과 결혼한 자는 십자가에 비천하고 고통스럽고 평범하고 궁핍한 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높은 누각은 많은 위대한 것들 중 하나의 대표일 따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큰 길을 따라서 달려가며 즐거워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각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명칭은 그 교회의 상황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십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의 검을 사용하여 서문화를 반대하지만 주님은 그분의 검을 사용하여 버가모를 반대하십니다. 예전에는 네로가 검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검을 사용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만약 세상 사람들의 검이 두려운 것이라면 그분의 날성 검은 더욱 두려운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무서운 존재라면 하나님은 어찌 더욱 두려운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자가 발람을 대한 것과 같이 그분 자신 역시 발람을 따르는 이 교회를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배도한 교회를 대하시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앞에 서신과 얼마나 다릅니까? 거기에서는 믿는 이가 죽을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부활하신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심판관이 되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문화에서 그분에게는 생명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동정을 나타내시지만 세상과 연합한 이들에게는 날성검으로 대하십니다. 사람이 만약 원수의 핍박을 피하면 그리스도의 형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에게 대적의 핍박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핍박이 아니라 대적의 환영입니다. 사탄의 웃는 얼굴은 참으로 그의 노한 눈보다 더욱 두렵습니다. 가련합니다. 얼마나 많은 삼손 같은 사람들이 전장에서는 흉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들릴라의 무릎에서는 그의 능력의 머리카락을 깎임으로 인하여 자신을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채찍질하려 하신다면 그래도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버려두신다면 비록 육신이 아니라고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위험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더욱 주의 깊고 세심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말을 하여 세상과 같은 길을 편하게 가고 거짓된 그룹으로 악행을 덮습니다. 촛대를 옮기는 말씀은 결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온 교회가 이미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얻는 것 외에 다른 약속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마땅히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의 날성검의 의미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유언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버가모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분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으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원래 상태를 드러내실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이 날성 검은 또한 심판을 대표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은밀한 것을 찔러 쪼개실 뿐 아니라 또한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집행하십니다. 주님은 후에 바로 이 날성 검을 사용하여 열국을 공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 검은 바로 주 예수님의 심판이요 심판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검이 잘라내는 것이듯 그분의 말씀 또한 그와 같이 그분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십니다. 물론 주님이 이것을 사용하여 그분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니골라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로 회개케 하시며 그렇지 않을 때 그분은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반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위는 원문에서 트로노스로 보좌를 의미합니다. 보좌는 다스림의 표시입니다. 사탄의 보좌는 결코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탄의 감옥이기 때문에 결코 그가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토는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칭합니다. 바울 역시 그 자를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위가 있는 데는 바로 현재의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서 삽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온세 세상은 이미 더 이상 교회를 내어쫓지 않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과 분별이 있음을 느끼게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지금 이미 세상의 품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연병은 더욱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사람들의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산다의 의미는 바로 이사하다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세상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은 땅에서의 첫날 밤 바로 사관의 말구에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에서의 마지막 날 밤 또한 사관에 거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시종 세상에서 나그네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때에도 역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참 나그네이십니다. 주님은 교회 역시 세상에서 나그네에 불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이 구원하신 사람을 주막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그 주막에서 만나기 바라십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교회는 이미 기거하는 것과 나그네된 성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잠시 머무는 자일 뿐이고 후자는 실제로 세상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도덕상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체가 세상 가운데 머무는 것은 위험이 없지만 심령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제 역시 환경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있는 곳의 위험을 아십니다. 죄악과 우상이 도처에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난관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순교자를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말씀하십니다. 안디바의 이름은 성경의 다른 곳과 역사가 언급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모를지라도 주님은 특별히 그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그의 충성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칭찬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주님의 눈에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아시며 누가 그분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는지를 아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누가 안디바인지 모르지만 선한 목자는 그분의 양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람을 안위하는 사상입니까? 비록 외롭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핍박받고 세상에 남기는 것이 없으며 역사가가 그의 역사에 그를 위해 이름 석자를 쓸 공간을 남기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은 보시며 주님의 마음은 기억하시며 칭찬하시며 자랑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눈 가운데 눈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외로운 순교자는 주님이 자랑하시는 순교자입니다. 그는 오로지 그분이 지금까지 이름 없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종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은밀한 중에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았는가를 그분은 아실 뿐 아니라 또한 마음에 두십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은 얼마나 많으신지 장래 왕국에 대해 주님을 위해 수고한 자는 모두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잃은 생명을 장래에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안디바 한 명뿐 아니라 모든 무명의 영웅들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은 다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은 버가모의 특별한 상황을 보십니다. 사탄의 위가 거기에 있을 뿐 아니라 그는 친히 그곳에 거합니다. 사자의 동굴에서 우리는 진한 핏자국과 잔인하게 으스러진 뼈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핍박을 면치 어렵습니다. 사탄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이며 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러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증거를 하는 것, 참된 증거를 하는 것, 사탄의 분노를 일으키는 참된 증거, 사탄의 왕국으로 손실을 입게 하는 참된 증거는 모두 대적의 핍박을 야기시킵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손실을 당하게 할 수 없는 증거는 참된 증거가 아닙니다. 참된 증거는 반드시 대적의 분노를 격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증거를 한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는 데 이르지 않습니다. 안디바는 증거를 했을 뿐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충성되게 증거하는 이는 모두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공허한 말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충성된 증거는 사탄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증거만 하는 데에는 무슨 대가를 지불할 것이 필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성되게 증거하는 이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대가는 여기 있는데 누가 지불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또한 그들을 별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주님이요. 그분은 심판 중에서 긍휼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힘을 다하여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무릇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장점들을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감상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환경의 어려움을 인정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결코 성도들에게 주신 참된 도를 버리지 않았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이 포함하는 모든 의미를 지켰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주님의 인격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혈육의 몸으로 인하여 주님의 인격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신격을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또한 주님의 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사는 교회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원래는 얼마나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말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전반부의 주님의 칭찬은 후반부보다 더욱 힘있습니다. 굳게 잡아는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굳게 잡아와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는 여하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이미 주님의 마음을 감격시켰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렇게 언급하시기를 좋아하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날의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인격이 도처에서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20세기의 문화를 좋아하지만 그 20세기의 세상도 사탄의 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디바는 그 자신의 피로 그가 한 증거 위에 세반과 같이 인을 쳤습니다. 그는 침묵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옥의 권세, 세상 사람들의 핍박, 생명의 위협은 모두 그로하여금 무사람을 반대하는 소리를 발해내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증거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증인은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